초별 발표회 할 때 여러분들 공연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껏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간당간당했던 제 체력이 웃는다고 다 소진되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오후에 와서 오늘 아침까지 이 연수장에서 다섯 끼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매번 다른 테이블에서 다른 교우님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배식을 받아서 쭉 둘러보니까 한쪽에 남자 성도 두 분만 외딴 테이블에 따로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성도님 두 분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제가 묻는 말 외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답니다. 구역 성경 공부하실 때도 주로 부인들이 이야기하고 듣기만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에 들어가도 조원들끼리도 아무 말이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회는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그 두 분이 다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판토마임은 본래 말이 필요 없으니까. 참석하신 팀들 모두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수상하지 못한 팀들 가운데에 깜짝 놀랄 만큼 독창력을 보여주신 팀들도 계시고요. 비록 상을 받지 못한 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귀한 영적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첫째 날 테바의 사람, 엑소도스의 사람, 그리고 에나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 육체의 건강, 육체의 것만을 목표로 삼는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삶에서 내 육체가 병들어도, 내 육체가 시들어도 오늘 뿌려야 될 씨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자신은 주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사는 결코 주어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어가 동사를 끌고 갑니다. 주어가 동사를 수식하고 한정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지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한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칠 교자의 회는 모일회입니다. 이 모일회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창회. 그러면 그 회가 뭡니까? 건물을 가리킵니까? 학교를 가리킵니까? 아니잖아요. 내 동창인 사람들, 그들 모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고 하면 건물이나 제도가 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썩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부패했다고 많이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한 교회는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 주님의 동사가 아니라 스스로 주어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사렛 출신 빈민, 남루한 행색의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에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삼권을 장악한 로마의 황제가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고 비록 빈민 행색을 하고 있을 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께 드렸던 고백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 주어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동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께는 손이 없습니다. 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동사로서 우리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동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주님의 동사된 교회를 이루어간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새신자반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에 관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 381년에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16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교회의 정의가 교회의 바른 정의로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어로 모신 동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구현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의 숫자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숫자가 하나이어야만 한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당신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장소를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의 수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주어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다 별개로 나와야 합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 이정노 목사님께서 주어가 하나 있습니다. 백호성 목사님께서 주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는 한 문장에 주어가 세 개 나왔다면 어떤 동사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정노 목사님은 조별 발표회를 인도하셨고 백호성 목사님은 찬양을 인도하셨고 이재철 목사는 말씀을 증거했다. 주어가 달라지면 주어에 맞는 동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동사가 100개가 동원되어도 그 100개의 동사는 주어를 위한 겁니다. 자, 이제처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오늘 설교할 내용을 방에서 다시 숙지하고 나와서 아침 식사하고 조별 발표회를 행복하게 관람하고 말씀을 증거한다. 새벽에 일어났다. 말씀 숙지했다. 아침 먹었다. 조별 발표회 관람했다. 말씀 증언한다. 동사가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는 이재철 목사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다신 여러 존재의 신이라면 그 여러 존재 중에 개별신을 믿는 우리는 그 개별신의 동사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동사인데 우리를 당신의 동사로 불러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있는 모 교회, 합정동에 있는 모 교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그들과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도 다르고 공간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을 세우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교파도 다르고 신앙 칼라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동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봉사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지체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는데 이 지체는 모두 이재철 한 개체, 나를 위한 지체들입니다. 이 팔이 다른 사람을 위한 지체가 아닙니다. 모든 지체는 전부 이재철 한 사람을 위한 지체인데 이것이 나의 지체라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나에게 달려있는 모든 지체는 나를 위해서 상호 봉사한다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 손등이 가려울 때 제가 아무리 재간이 많고 제 손가락이 문어처럼 휘어진다고 해도 제 손가락을 뒤로 휘어서 제 손등을 왼손등을 긁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른손이 봉사해줘야 오른손등이 가려울 때 마찬가지죠. 왼손이 봉사해 주어야 합니다. 저처럼 눈이 좋지 않은 사람, 안경을 써야 그나마도 흐릿하게 볼 수 있는데 내가 눈이 나쁜데 눈이 나와서 안경을 들고 갑니까? 손이 씌워줘야 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손이 밥을 떠야 하고 내가 입에 넣어서 어금니가 씹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삼키면 내 위장이 소화를 시켜줍니다. 위장 자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걸 다 으깨고 소화시켜서 내 사지백체로 영양분을 다 보내어줍니다. 심장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뜁니다. 지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지체를 보면 볼수록 상호봉사의 지체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거든요.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개개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는 상호봉사 이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제 뒤에 손이 하나 올라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손이 제가 제 손등이 가려울 때 긁어줘 할 때 전혀 긁어주지 않는다. 제 손 아닙니다. 제 손 아닌 남의 손이거나 제 손일 경우에 그 손은 불구의 손인 것입니다. 저처럼 암을 경험한 환자들, 암세포가 뭐예요? 상호봉사하지 않는 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몸속에 암세포가 오면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세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병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나는 가서 예배만 드릴 거야. 그분은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주님의 동사로서 주님을 주어로 믿는 신자일 수는 없죠. 교인과 신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신자로 넘어가는 경계선은 상호봉사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에는 가시적인 봉사가 있고 불가시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봉사하면 전부 가시적인 봉사만 생각합니다. 무슨 뭐 교회 주방에 가서 국수 삶고 또 차량 안내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그런 봉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건 가시적인 봉사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봉사와 더불어서 불가시적인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불가시적인 봉사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봉사처럼 보이지 않는 봉사인데 그 봉사가 없으면 사람의 격과 교회의 격이 높아지지 않는 봉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마음속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저는 문을 열어서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모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 얼굴들을 봤더라면 이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어제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입니다. 다 숙소들 쥐죽은 듯이 조용한 시간이죠. 아마 어떤 조가 밖에서 조별 연습을 하고 들어왔나 봅니다. 복도에서 헤어지면서 떠들고 헤어지는 겁니다. 다 방마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즐겁게 큰 소리로 왁자지껄 떠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조용 가는 것이 불가시적인 봉사입니다. 제가 일본 호텔에서 한번 잠을 잤는데요. 일본 호텔 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안 받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는 커졌지만 아직까지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단체로 다니면서 무질서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인 단체가 들어왔는데 새벽 2시쯤입니다. 단체가 밤에 들어와서 온 호텔을 사람들을 다 깨우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그 저 이 중국인이 술이 취했는지 방을 잘못 찾아서 새벽 2시에 제가 잠을 자는 방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날요, 그 호텔 지배인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봉사가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배워야 합니다. 가톨릭 책에 보면 성자가 되는 길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성자라 그럴까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열 개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발소리가 나지 않게 걷기. 사람들이 있을 때 문을 소리 내지 않고 여닫기.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 긴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여러분, 이것이 봉사입니다. 이것이 체질화되면 그것이 바로 성자스럽게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숙자반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상호봉사, 가시적인 봉사와 불가시적인 봉사가 삶 속에서 체질화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나이에 따라서 불리는 호칭이 다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죠. 제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제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저는 시체가 됩니다. 태아와 시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사람인가?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체가 되기 직전까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호칭은 바뀝니다.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유아,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이러다가 나이가 60쯤 되면 두 갈래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노인은 가만히 있으면 노인 됩니다. 노인은 나이 들어서 건강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주위 사람을 생각하는 봉사가 체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어른은 병들어 누워 있어도 사람들이 그 그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어른과 노인의 갈림길이 뭔가? 봉사입니다. 봉사. 젊었을 때부터 남을 생각하는 가시적인 봉사, 불가시적인 봉사가 체질화될 때 나이 들어갈수록 어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젊은 이 교우들이 그 어른을 본받고 싶고 그 어른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야지 나는 가고 싶은데 상대들은 나를 경원하는 노인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않은 삶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더욱 불행한 일인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동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어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거룩한 동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동사, 거룩한 주님의 사람, 거룩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성도라고 부르잖아. 성도 뜻이 뭡니까? 거룩한 동반자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친구, 거룩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를 대문자로 쓰면 베드로, 어거스틴 같은 그런 위대한 특정 성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문자로 쓰면 성도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됨을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우리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은 불교 신자가 우리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아, 부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세상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거룩하신 주어의 거룩한 동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오, 정말 저 사람들을 불러낸 예수님이 거룩한 구주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오셔서 가시적인 봉사를 하시고 많은 헌금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돈을 버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재물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재물관이 세상 사람들의 재물관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생각을 갖고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심,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개개인의 힘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에 예배당 큰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의 회집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큰 예배당이, 그 많은 회집 숫자가, 그 엄청난 액수의 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구별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뒤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교회사에서 무슨 뭐 어거스틴이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든 손양원 목사님이든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적인 멘토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마음속에 심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분들에게 태산같이 쌓아둔 돈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 보기를 황금처럼 보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들과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유명한 제네바 콩쿠르에 참관했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콩쿠르는 뮌헨, 브라셀, 프라하 콩쿠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기편 콩쿠르입니다. 제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제네바에 있을 때 제네바 한인교회에 성악인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악인 가운데에 그 콩쿠르에 출전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선, 본선, 최종 결선, 최종 마지막 결승 다 봤습니다. 예선과 본선은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음악원 그랜드 살롱에서 열렸습니다. 그랜드 살롱이라고 이름은 그랜드 살롱인데 그 방이 이 방 한 3분의 2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에 피아노 한 대 있고요. 피아노가 반주를 하면 거기 참가자는 바로 피아노 옆에 서서 지정곡 한 곡, 자유곡 한 곡 두 곡을 불러요.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콩쿠르이니까 세계 각국에서 출전자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제가 다니는,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이 예선에 참가할 때는 출전하는 시간은 며칠 몇이다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조금 이른 시간에 가서 앞에 하시는 몇 분 보고 우리 교인 하는 거 보고 뒤에 하시는 분 몇 분 보고 오는 거죠. 구별이 안 돼요. 적어도 그 정도 콩쿠르에 참석하시는 분이라면 다 일정 기량 이상 아니겠습니까? 피아노 반주에서 반주에 맞추어서 자기 기량을 뽐내는데 어느 분이 잘하는지, 우리 교인이 잘했는지 저 같은 문외한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인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본선도 똑같은 방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그날도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본선을 통과한 마지막 그 성악가들이 결승을 하는데 그 결선은 제네바에 있는 빅토리아 홀에서 열렸습니다. 빅토리아 홀은 1600석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홀을 들어갔는데 그 빅토리아 홀 무대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었습니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단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 단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볼 때 왼쪽 저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제가 무대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몇 사람이나 되는가? 70명이 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7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악기가 70개 이상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 뒤끝에 앉아 있는데 제네바의 그랜드 살롱 조그만 연주홀에서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큰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서 결승 참가자들이 노래할 때는 뒤쪽에 앉아서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결선에서 오케스트라 대단원들이 반주하게 하는가? 그 행사에 걸맞는 형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가? 아닙니다. 그 결선에 오른 그 성악가의 음성이 70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단의 그 악기 소리를 뚫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앉아 있는데 어떤 성악가는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 내내 하나도 소리가 뒤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음향에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여성이 노래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소리를 뚫고 그 여성의 소리가 쫙 뻗어나오는 겁니다. 그날 독일과 미국 성악가가 공동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콩쿠르, 어느 스포츠, 무슨 어떤 시합이든지 공동 1위가 있으면 2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3위라야 하거든요. 미국 성악인하고 독일 성악인이 공동 1위를 했는데 한국 여성이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이 2위의 실력을 인정한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 한국 여성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같은 교인이고 한국 사람이 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공사는 구별하거든요. 왜 제가 잘했다고 속으로 단정했냐 하면 공동 1위를 한 미국 성악가하고 독일 성악가는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이었는데 어느 국적인 남성이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장이 두 분이 다 1m 80 정도였습니다. 체격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 우람한 체격에서 배 속에서부터 소리를 끌어내니까 그냥 소리가 뚫고 나오는 거죠. 한국 여성은 1m 60이 안 됐습니다. 체격도 왜소합니다. 그 한국 여성이 불렀던 노래가 계속 고음으로만 이어지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이 선택했던 자유곡과 그에게 배당된 지정곡 가운데에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고음을 올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조그만 여성이 점으로 하는데도 이 소리가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쫙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이브로 연주를 볼 때에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면 어머니 선이 눈에 보이는 거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날 그 여성이 부르는데 그 어머니 선이 쫙 나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저 정도니까 유럽에서 유럽인들 자존심상 한국인 1등은 주지 못하고 서양인들 공동 1등 주고 2위 없는 3등이 아니라 그래도 2등을 줬구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70개 악기 소리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70개 악기 소리가 이겨야죠.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목소리가 70개의 악기가 울리는 그 큰 소리를 뚫고 나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무대에 섰던 성악가들 가운데에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연주하는 그 악기의 소리의 파장과 같은 파장을 내었던 성악가의 소리는 다 묻혔습니다. 파장이 같으면 작은 소리는 반드시 큰 소리에 묻힙니다. 그러나 파장이 달라지면 아무리 작아도 큰 소리를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판소리 명창들 가운데에 그 폭포 소리를 뚫고 득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명창들 가운데에는 폭포 뒤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가 나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폭포를 뚫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죠. 폭포 소리는 어떤 의미에서 오케스트라 70개 악기 연주 소리보다 더 큽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소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가? 판소리에서 득음한다는 게 뭔가? 다른 파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파장을 찾아내면 그 폭포 소리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폭포 훈련을 통해서 득음한 한 그 여 명인의 판소리 공연을 바로 눈앞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온 몸이 전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때 확성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 어떤 목소리로 설교하셨을까요? 이사야 42장 12절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분은 외치지 않을 것이다. 목청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길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는 다들 날씨가 더우니까 집을 만들고 통풍이 되도록 창을 만드는데 당시에 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그냥 바깥하고 통하거든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 방 안에서 이야기하면 길 가는 사람이 다 듣는 겁니다. 아, 저 유단의 집에 오늘도 또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구나.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 안에서 이야기하시면 길거리로도 안 나간다. 창문이 열려 있어도 안 나간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오늘날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곳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언덕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래쪽에서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희한하게도 그 동산에 서면 소리가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의 체계적인 설교인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야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는데 거기에서 부흥사처럼 목에 핏발을 세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장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야단치셨죠. 화 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서운 질책이죠. 니네들 지금 겉으로 멀쩡하게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 속에 시체만 가득해. 너희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가 죽었어? 이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 하실 때 화 이설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질책의 말씀마저도 주님께서는 지극히 절제된 음성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은 소리치지 않고 외치지 않고 방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길거리로 안 나가게 말씀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로마 제국 황제의 권력을 뚫고 군사력을 뚫고 당시의 금력을 뚫고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파장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 황제가 지니고 있는 권력의 파장으로 이야기하셨다면, 금력의 파장으로 이야기하셨다면 예수님의 소리는 로마 황제의 권력과 군사력의 소리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빈민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행색에 지나지 않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세상과 구별된 영원한 파장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원한 파장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사람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동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파장을 쫓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의 파장을 쫓으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보다도 권력의 파장을 더 신봉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권력자가 불의를 저지르더라도 권력의 시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파장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파장이 다를 때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어거스틴처럼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동사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돌 되시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동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주어로 삼고 이 말씀의 동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요. 이 말씀의 동사로 이 말씀을 주어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동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의 말씀의 거룩한 동사가 되어서 사도적인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이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사가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의 경호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만은 한 두 달 전까지인가요? 동아일보를 보면 매주 토요일 날 김대중 대통령 하에서 안기부장을 지내었던 이종찬 씨의 회고록이 연재되었습니다. 그 회고록 연재 내용 중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1966년도에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당시는 서울 시내에 특급 호텔이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세워진 최초의 특급 호텔 조선 호텔이 1970년도 4월 달에 개관됐거든요. 1966년도에 존슨 대통령이 왔는데 그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특급 호텔이 없어서 만찬장으로 사용한 곳이 워커힐에 있는 한 채 독립된 방갈로였습니다. 그 방갈로를 빌려서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을 위해서 만찬을 베푼 겁니다. 앞에 헤드 테이블이 있고 대통령 두 대통령 앉고 양쪽 옆으로 이제 부인들 앉고 뭐 그 앞으로 요인들 다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60년대를 거쳐오면서 60년대가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인지 우리 다 몸으로 겪지 않았습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정전이 얼마나 자주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을 모시고 만찬을 하는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참 망신이죠. 정전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밤이니까 캄캄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동공이 열리면 어둠에 익숙해지면 뭐가 보이지만 대통령을 위한 만찬장이니까 얼마나 불빛이 밝았겠습니까? 갑자기 탁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불이 꺼지고 갑자기 암흑천지가 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에서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더니 곧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몇 분 있다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는데 헤드 테이블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앉아있는데 존슨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미국 경호원들이 그 순간에 존슨 대통령을 화장실로 피신시키고, 미국 경호원은 미국 대통령이 밥을 먹을 만찬장을 사진에 다 답사하고 거기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첫째 안, 대통령을 어디로 피신시킬 것인가, 1안, 2안, 3안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갔는데 한국의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인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경호실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위기 상황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철저하게 예행 연습한 대로 그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본능적으로 자기 대통령을 화장실에 일단 피신시키는 일환을 시행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냥 앉아있나요? 경호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호원이 있는 경호실이었기 때문에 영부인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경호원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분실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취임 초기에 레이건 대통령이 전국 노동자 연합이던가요? 그 연설을 위해서 호텔에서 연설하고 나오는데 힌클리라고 하는 젊은 정신 이상 청년이 근접거리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다섯 발인가 여섯 발 쏘았죠. 첫 발을 쏘았는데 첫 발이 대통령에게 명중했습니다. 심장에서 1mm 옆이었죠. 만약에 1mm만 더 옆으로 갔으면 그 자리에서 절명하는 겁니다. 첫 발은 워낙 엄격결에 일어난 일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맞았는데 억하고 맞는 순간에 힌클리는 분명히 연발로 쏘았습니다. 총은. 그 다음부터 그 미국 경호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잖아요.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자기 몸을 날려서 다 대신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의 경호원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말씀만 보이도록 내 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경호원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미국 대통령을 지켜드려도 미국 대통령은 그 돌아가신 분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유족들에게 연금 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자기 몸을 날려서 지켰던 레이건 대통령조차도 연세가 드셔서 알츠하이머에 앓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목숨을 던져서 지켰는데 그 목숨도 유한한 목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말씀은 유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던져서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대통령의 경호원은 대통령만을 위해서 지키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아무런 관직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생을 던졌을 때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참수형을 당해 죽은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오늘도 영원한 사도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이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자신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편적 교회 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보편적 교회가 라틴어로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 처치가 된다고 했죠. 이미 로마 천주교회가 2000년 전부터 캐톨릭 처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1517년도에 태동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분명히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캐톨릭 처치라고 하지 않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캐톨릭이나 유니버설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 모두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무언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모두 차별 없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2000년 전에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계급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귀족이 있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이거 인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도 들어오고 노예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계급 사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이 없이 한 형제 자매로 지내라. 이거 사회혁명이죠. 정말 지난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교회가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이유로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 다 봉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믿어도 나는 내 혼자서 열심히 가시적인 봉사, 불가시적인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룩한 교회,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도 나는 말씀 쫓아 내가 거룩한 교회로 구별된 삶을 살 거야. 가능하죠. 사도적인 교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 가치를 더 신봉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던져서 말씀의 경호원이 될 거야. 다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성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한데 어우러지려면 나와 학력이 다른 사람, 나와 경력이 다른 사람,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성품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 관계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여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쉬운 게 헌금입니다. 이거 혼자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구역에 가면 서로 상처 주고 받아요. 봉사부서에 가면 상처 주고 받습니다. 이 사람 관계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 계급 사회에서 혁명적인 발상인데다가 그 당시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다는 것은 지난하게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동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왜 이 지난한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는 모든 분을 품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도 그분의 구원 속에 포함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림 마태도 있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원 시몬은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무장 독립 세력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납부하고 도급제로 남은 차액은 중간에서 착취하던 불의한 인간이었습니다. 시몬이 볼 때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고 노회한 마태가 볼 때 칼 한 자루 들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시몬은 천하 대세를 못 이기는 철부지죠. 이 둘이는 절대로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존귀한 사내들인 의원과 창녀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거부 요셉과 갈릴리 빈민 베드로, 너무너무 이질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의 주어로 모신 그분의 동사라면 우리 역시도 보편적인 교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차별 없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서 명실공히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모신 하나의 교회일 수 있고 그들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일 수 있고 그들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서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에 터잡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과연 현실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이 명단은 소위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 명단.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즘 한국 교회가 쓰는 용어로 따지자면 안디옥 교회 당회원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명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첫째 바나바, 정통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입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당시의 흑인은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살고 있던 이제 중동과 유럽 대륙에서 살던 흑인들은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 시므온도 안티오 교회 당회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출신 루기오라는 것 이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도 당회원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신도르포스라고 하는 것은 한 어머니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거나 아니면 혈육을 나눈 친형제 이상의 중마지우를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불의한 헤롯과 사람들과 신트로포스, 저청제 관계를 이루는 마나엔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던 불의한 헤롯가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가령 일제강점기 때로 따지자면 이완용의 혈육이거나 아니면 이완용과 중마지오의 자식이거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당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구금시키고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지 않습니까? 이 다섯 사람들은 너무너무 달라서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데 어우러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 살아온 배경이 달랐던 만큼 이들의 문화적, 이념적, 사회적, 습관적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만나서 평화롭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이들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전도자로 배출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으로 의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그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규모로 보나 헌금 액수로 보나 예루살렘 모 교회가 월등 컸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저 변방의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을 위주로 세워졌던 그 외지의 교회를 들어서 지중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당신의 도구로 쓰셨는가? 이미 우리 해답을 알았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에클레시암 카톨릭함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출신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안티옥 교회는 성경의 예지, 이것이 성경 밖에서 세속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과연 이런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관리하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있는 무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편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1892년 32세 때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롯데호텔 자리로 알려져 있는 추정되는 곳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었는데 교회학교에 출석하던 다른 아이들이 봉줄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린아이가 유일하게 하대할 수 있는 어른이, 자기 집 머슴 말고 자기 집 바깥에 있는 어른들 가운데에서 어린아이가 유일하게 하대할 수 있는 상대가 백정이었습니다. 왜? 백정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무어 선교사님이 가니까 봉주리 아버지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백정인데 그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있는 겁니다. 죽은 거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백정 집에 무어 선교사님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외국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의사를 데려왔는데 그 의사가 고종 황제의 어의였던 에비선이었습니다. 그 에비선 선교사님은 나중에 재중은 세브란스를 창립하신 분이죠. 병원을 세우셨던 분이죠. 어린아이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백정을 고쳐주기 위해서 황제를 치료하는 어의를 무어 선교사가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백정이 나왔습니다. 이 백정이 무어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그 사랑을 베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무어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백정이 교회를 나가고 무어 선교사님으로부터 박성춘이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 백정의 출현과 함께 곤당골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반들이 저 백정하고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 백정 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어 선교사님의 뜻이 완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양반들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앞에 앉고 뒤에서 뒤에다 금을 쳐두고 백정은 뒤에다 앉히라는 겁니다. 사람 아닌 것하고 우리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나갑니다. 그 양반들은 당시에 다 서울 도성에서 알려진 사람들이고 그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그러면은 무어 선교사님이 잡을 줄 알았죠. 무어 선교사님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양반들이 나가서 홍문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백정 박성춘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 때문에 양반들이 나가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 백정이 백정을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인간 대접해주는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수원에 백정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춘이 수원까지 가서 백정들을 전도를 해서 그 양반들이 나가고 남겨진 자리들을 백정들이 와서 채우게 됩니다. 나간 양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맞거든요. 자기들이 틀렸거든요.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차별 없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말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다시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합칩시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합쳐져서 곤당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합쳐져서 중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또 바뀐 것이 지금 승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백정과 양반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1905년도에 을사 늑약을 당하던 그 해인데 그 직전에 고종 황제가 차별 금지령을 내립니다. 어떤 인간도 차별하지 마라. 백정이라고 당시에 직시는 하지 않았지만 백정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종 황제가 그 칙령을 발의하는 데에 무어 선교사와 이 곤당골 교회가 지대한 공헌을 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911년도에 백정 출신이던 박성춘이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3년 후 1914년도에 조선 왕조의 왕손이었던 그 혈통을 이어받았던 이재형이 같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하고 왕손이 당회원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동교회를 통해서 이 무어 선교사님의 정신을 통해서 한국의 백정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에클레시암 가톨릭감을 이루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때 그 한 교회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사회 속에서 억압받고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공회가 라틴어 원문에 에클레시암 까톨리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꾸어 설명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때 만민을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이 시대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님들, 사흘 동안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 제 나이가 올해 67세인가 아시죠? 또 제 체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수련회가 제 임기 내에 또다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수련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바에야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어로 모시고 그분의 동사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교 200주년을 향한 길닦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동사가 되어갈 때 우리는 보잘것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한국 교회의 200년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흘 동안 주님 안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동사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지금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로 자기 자신을 잘 일구어 가게 하시고 이 한 분 한 분들이 모여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200주년을 향한 길닦이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200주년이 되면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족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로 인해서 200주년을 맞을 대한민국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생되고 우리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이루려는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다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멋진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또 흩어져서 각자 숙소로 돌아가고 일터로 귀임합니다. 한 분 한 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이분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의 주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